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받는다. 그것이 우리들이 그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이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 그 복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서의 어떤 그 부귀영화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그러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굉장히 지향하고 목표로 하고 자랑스러워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이 정말 썩은 새끼줄, 썩은 열매예요. 그리고 그 아침 안개같이 있는 것 같으나 거쳐지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잡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고, 또 가진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고, 그 쌓아놓은 재물이 우리를 살릴 수가 없고, 그 진정한 축복이 될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복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말씀 그대로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축복이고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평강을 가졌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졌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생활이 변화돼서 그 사람들이 더불어서 한 커다란 무리를 이루게 되니까 유대인들과 옆에 사람들에게 그것이 굉장한 경계 대상이 됩니다. 특히 유대교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참담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시기심과 그 미움이 핍박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핍박을 통해서 그 각지로 그 주위로 흩어지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는 없고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핍박이 많은 피난민들을 낳았지만 옆으로 흩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지만 주의 말씀은 그를 통해서 오히려 확산되었고 지경을 넓혀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 다른 지방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니까 복음이 훨씬 더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그거를 체험합니다. 당시 당할 때는 참 어이없고 어렵고 힘들고 뭔가 세상이 끝장나는 것 같은 뭐살수 없게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택하신 자들에게 역사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유익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냥 야고보가 칼로 베임을 당해 죽였다. 그냥 스테반이 죽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뭔가 그 정말 마치 악하신 것처럼, 마치 약하신 것처럼, 마치 거짓되신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자기 주위에 그 누군가, 그 사람에게 일어난 그 어떤 상황만 놓고 하나님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하심에 대해서 절대로 깨닫지 못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신 후에 그분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 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이미 가진 것이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개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 사람들에게 구원을 갖고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그 길이었다라는 것을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삶 전체를 그냥 하나님에게 위탁하는 예수님의 삶을 뒤쫓은 거예요. 본받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좇아 사는 그삶 속에는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들은 그러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가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영생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지금 삶의 그 좋고 나쁜 것이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자기들의 존재의 의미도 아니고, 그것이 목적도 아니고, 오직 살아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정말 그것이야말로 축복이요. 그것이 자기들의 특권인 것을 믿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성령을 좇아 사는 실질적인 생활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나누면서 내 것, 제것 가리지 아니하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산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 가족 안에서도 프라이버시를 따지고, 내 방, 내 방을 따지고, 내 시간, 내 그걸 따지고, 형제들끼리도 네 것, 내 거를 따지고, 부부끼리도 네 것, 내 것을 따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끼리도 그렇고, 한 가정에서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권력 있는 사람,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중심으로 나눔을 가진 게 아니에요. 교회에는 물론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각각에게 지시하시고 각각에게 역사하셨어요. 어떤 사람의 리더가 교회를 휘어잡고 뒤흔드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 성령님에게 각각 지시를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를 이루었고, 그리고 그들은 같이 협력하고 같이 섬기고 동역했던 거예요. 그 환란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그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안디옥에서 보면은 헬라인에게도 전하게 되고,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소문이 들려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그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머물면서 그곳에서 이제 거점으로 해서 이방인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치기 시작한 그 안디옥 교회, 그 사람들은 얼마만큼 예수님처럼 살았는지, 정말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성령을 좇아서 그냥 배운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 보여졌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그 무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예수라는 사람을 신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받은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산 거예요. 이 세상에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자라다 보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성령께서 교사와 선지자들을 거기에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각각에게 그 교단에 따라서 법을 세우고 또 교회마다 거기에서 뭐 추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명을 해가지고 뭔가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세움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그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친히 세우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교사들과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회 역사, 2000년 역사 속에서 너무나 교회가 성경의 모습하고 초대교회의 모습하고는 변질되어 있어요.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의 성도들은 그 자기가 속한 교단이나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온 그런 교회 배경에 따라서 교회관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런데 뭐 강단이 몇개 있느냐, 높이 있느냐, 낮이 있느냐, 뭐 정말 그 교회의 정치적인, 행정적인 그 구조에 따라서 교단이 다 바뀐 거예요. 장로교나 침례교나 뭐 성결교나 감리교나 모든 그런 그런 교회들의 그 교단이 바뀌어진 거는 사실은 그 교회 행정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갈라진 거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신조 때문에 갈라진 것이지 성령께서 교회를 가르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하나고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는 그 성령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어디에 있는 교회나 모두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에 좇아서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지금 사역하는 것이지, 동역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처럼 한 빌딩에 여러 교회가 있어서, 동네에 여러 교회가 있어서 서로, 정말 내향 하면서 우리 교인, 너희 교인 하면서 그렇게 하는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국 교회, 일본 교회, 미국 교회, 무슨 교회 하면서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그 지방마다 다 다른 그러한 언어로 교회를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한 성령님 안에서 언어가 상관없고 문화 민족이 나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한 가족이고 한 지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화적인 배경이 성령님보다 더그 앞서고 담이 클 수가 있어서 더 편견과 그리고 선입관을 갖고 정말 계속 비교 경쟁하는 왜한 몸에서 비교 경쟁을 하겠어요? 한 식구 속에서 뭐하러 비교 경쟁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비교 경쟁하는 그러한 교회 역사, 또그 세상 사람을 정말 죽기까지,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소자 하나라도 멸망치 않게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냥 판단하고, 자기들 스스로만 특수의식을 가진,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선민사상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린 복음에서 떠난 삶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보면은 교사들이요. 바나바가 있지요. 니게르라 하는 신문. 니게르는 그 얼굴이 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아프리카 쪽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안디옥에서 지금 선지자 교사로 서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그 헤롯은 지금 그 이 야고보를 칼로 죽인 그 아저씨예요. 저기 옛날에 예수님 때에 그 아기들을 전부 죽인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왕들이 대대로 이르면서 계속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젖동생, 젖동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왕하고 같이 젖을 먹었다. 같은 엄마라고 그럴까? 같은 유모의 젖을 먹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헤롯의 유모의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왠지 하여간 그 같은 여자의 젖을 먹고 자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왕하고 왕자하고 같이 자랐다. 왕궁에서 자랐다. 그만큼 지체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화에는 그 헤롯과 더불어서 같이 자란 사람이니까 또 그 왕궁의 지체 높은 그러한 출신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지금 그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 하나는 그 지체 높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울도 있고. 그러니까 사울은 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죠. 그러한 여러 그 사람의 여러 과거, 여러 배경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서, 교사로서, 선지자로서 지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그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열방을 사랑하시고 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 이미 나타나 보여져 있는 열매 맺어 있는 그러한 교회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알기는 아는데 성령께서 지금 사마리아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안디옥을 통해서 이방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협조는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확 열려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안디옥이라는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훨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이방 속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들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맨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또 주를 섬겼다.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께 정말 그 예배자로서의 그러한 삶. 그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런데 금식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금식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던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결단해야 될 그러한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택한 그러한 금식이었으리라 생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오로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그 말씀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금식하며 주를 섬겼답니다. 우리의 가장 그 주를 섬기는 모습은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가장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하던 뭐를 하던 간에 하나님한테 받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능력을 받고 또 찬양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죄를 비춤 받고 토해내음으로써 씻음 받고 새롭게 되고, 그러한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금식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그 삶, 그러한 그 행위, 그것을 주를 섬겨 금식한다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사대. 그랬더니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이 둘에게 지시할 다른 일이 있다. 시킬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금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여기저기 흩어지면 주위 사람들에게 그냥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지도자들을 택해서, 일꾼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보내는 그러한 선교의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껏의 그좀 교회 형성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고, 흩어진 사람들이 각각 그 흩어진 곳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저절로 교회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교회에서 일꾼들을 택해가지고 미지의 곳으로 성령이 그 보내시는, 지시하시는 그 곳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러한 선교의 다른 모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일이 있어요. 글쎄,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굉장히 선교를 지향하기 때문에 뭐 선교사들을 많이 배출하려고 그것에 비전을 갖고 힘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많은 교회들이, 특히 이민교회 같은 교회는 일꾼들이 부족하니까요. 선교사로서 그 일꾼이 나가겠다 그러면 오히려 방해하고 못 나가게 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빠지면 자기 교회에 지금 일꾼이 줄어드니까 본인은 선교사로서의 어떠한 그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그 거로부터 받은 어떤 소명의식이 있어서 선교사로 나가겠다 그러는데, 교회에서 자꾸 뭐 일을 많이 맡겨서 그 교회 안에 내부의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나가는 일을 방해하는 일 많이 저는 봤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정말 축복하고 교회에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교회와 갈등 속에서 그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그리고서는 떠나는 그러한 선교사들을 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제일 중심, 처음부터 그들을 키워낸 그러한 스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교사의 교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이나 또 정말 그 보내는 사람이나 어느 면에서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이 사람들을 두고 이 사람들이 괜찮을까라는 걱정도 있었을 거고요. 또어그 사람이 사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지금 성령이 지시하셨습니다. 이름을 택하셨고, 그리고 내 시키는 일에서 따로 세우라고 완전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지, 이제 안디옥 교회의 그 어떤 지도자로서의 그 교회만을 위한 그 교회에 그 속해서 그 교회를 어떻게 성장하기 위한 그러한 일을 하는 거와는 좀 다르게 구분되어 버립니다. 사실은 그 바나바와 사울이 나가서 선교여행을 하고 거기에서 세워지는 모든 교회에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의 어떤 열매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생각은 조부라워서 근시안적이어서 내 것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한다면, 지금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결단은 인간적으로 자원하고 그리고 또할수 있는 결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이 지시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한 그러한 행위지, 절대로 사람이 무슨 싫어서 갈라진 것도 아니고 인간의 어떠한 그 비전, 꿈이, 아, 우리 이방에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보내자, 이러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선교라는 것이 사람이 생각해서 한 거라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파송돼서 세워져서 살려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삶도 뭐예요? 성령이 시작하신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성령의 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출처예요. 절대로 인간의 뜻이 출처가 아니고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가 없는 것이요. 또 음부 세력이 들어갈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 교회가 한 지역에서 수도 없이 세워지고 수도 없이 그 문을 닫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없어지고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어떤 음부 세력도 들어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거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도 현존하고 있고, 현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완성을 위해서 성령님이 계속 일하시고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야지. 어느 지역 교회에서 목사라 해서 거기서 장로 권사라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속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 몸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몸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것이 오직 사는 한 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는 게 지금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아브라함이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나왔어요. 선교사 삶이라는 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떠나라 하셔서 떠나는 거예요. 어딜 가야 될지, 뭐 해야 될지는 그 떠날 때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또 어디 갔더니 그 다음에 또 지시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다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미리 다 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다 안다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미리 준비하고 인간적인 걸막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 보고 쫓아가는 그러한 삶인 겁니다. 그러나 때늦지 않게 분명하게 그분은 지시하시고 그분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아니요, 그분이 안 움직이면 우리는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선교사의 파송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성령으로 따로 세움을 받아서 성령으로 지시함을 받음으로 그 교회 사람들이 그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 둘은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지요. 근데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섬인데요. 지중해는 조금 섬인데 바나바의 출신지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부터 지금 실루기아에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서 구브로, 지금 사이프러스, 그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구브로에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실라미에서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도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인맥이라는 것,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을 사용하십니다. 왜? 우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과거 속에 있는 그러한 인맥.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자랐다, 또 어떠한 사람들을 안다, 뭐 그러한 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뭐를 해봤다, 이러한 나의 삶 속에서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이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합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떠나는데요. 근데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요한을 데리고 가는데 그 제일 첫 번에 가는 곳이 구브로예요. 그것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도 알 수 있고 거기에 아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생판 모르는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물론 모르는 데 가서 하나님이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선교에서는 나오고 지금 바울의 1, 2차, 3차 선교 여행하는 중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제일 처음에 바나바의 고향부터 가요. 우리 바울이 사울이 처음에 회심했을 때도 결국 다소로 갑니다. 그 쫓겨서 제일 숨을 수 있는 곳은 그래도 고향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아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제일 누구한테 전하고 싶으냐, 좋은 것을 가졌으면 누구한테 제일 주고 싶으냐면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가족 구원이나 친족 구원, 우리 고넬료가 일가를 모아놓고 그리고 친구들을 모아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던 그러한 모습이나 안드레가 예수님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그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나 뭔가 우리가 좋은 거를 받았을 때 그거를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으냐, 누구에게 제일 전해주고 싶으냐는 거는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축복 안에,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영생을 갖고 살도록 우리가 원하는 것이요. 그것을 정말 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구브로를 갔다 하는 그곳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께서는 그러한 바나바의 배경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그 살람이라는 곳은 동북쪽에 있는 도시고요. 지금 그 다음에 그 바보라고 하는 곳은 그 지방은 이제 서쪽에 있는 끝에서 끝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온 섬 가운데로 지난다 했으니까 지금 섬을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교인들한테 그렇게 핍박을 받고 정말 그들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또 유대교 회당에서 전하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을 결코 미워하거나 경계하거나 해가지고 그 복음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전한 결과 핍박을 받더라도 또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싶었던 그러한 그 바나바와 또 사울의 마음이 거기에서 보입니다. 핍박을 받는다고 멀리 이방인에게만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유대인의 그 구원, 그것에 대해서 결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하면 핍박을 받고, 전하면 죽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지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하고, 유대인들이 시작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유대인들이 핍박도 했지만 또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동족, 유대인에 대해서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있었고, 아무리 이방을 전도한다 할지라도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이해하고 그 마음을 받든다 할지라도 또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들이 지금 핍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주홍같이 붉은지 흰눈같이 희게 되는 그러한 은총 속에 그들이 살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보라는 곳에 있었더니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났다. 이 박수는 점쟁이라 그럴까, 마술사지요. 근데 그가 서기요 총독 서기오 바울과 같이 있었다. 서기오라고 하는 그 총독과 같이 있었다. 지금도요, 많은 정치인들이 뭔가를 택할 때, 뭐, 점을 쳤다. 아니면은 또 옆에 그 조언을 구할 목사님들이나 뭐 스님이나 또 어떤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점치는 점쟁이까지라도 그 옆에다 사람들을 두고 있는 거 요새도 우리가 그 쉽게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 서기오가 그 마술사인 그 바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옆에다 항상 두고 있었던 거예요. 가까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사지만 권력자 옆에 있었으니까 마술사로 유명하기도 했겠지만은 나름대로 그도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 자신이 마술을 부린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제일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마술사라고 보는 거는 우리들, 크리스찬들이 보는 그 선에서 마술사지요. 지금 앞에 거짓 선지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한 거예요, 마술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처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으로 보니까 이것이 거짓 선지자요, 그리고 마술사라.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 아마 서기오는 이 바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지자다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뒀지, 유대인으로서 마술사가 당당히 나는 맛을 부리는 사람이요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서기오는 이 바예수에게 조언을 듣고, 그리고 그를 의지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여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바예수를 옆에다 둔 사람이니까 이제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그러한 바나바와 바울 얘기를 소문을 듣고 좀 불러서 듣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석이오 바울은 이 총독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더니 이 박수 엘루마는 엘루마라는 말 자체가 박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루마가 저희를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 선지자인 엘루마는 마술사 엘루마는 듣지 않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끔 옆에서 방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 지금 바나바나 바울 얘기를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사람이 양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엘루마는, 박수 엘루마는 총독이 복음을 듣는 것을 옆에서 방해하고 믿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거짓이다. 저 사람들이 저거 하는 거는 지금 참이 아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옆에서 지금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우리 여기 보면은 석이오 바울이지요. 그 총독 이름이 또 바예수가 나온 예 나오고 또그 같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죠. 사람은 다른데 같은 이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도 여럿 나오고요.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유대인 쪽말 이름이고요. 나중에 이제 바울로 표현되는 그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처음 사울이 바울로 이제 변화돼서 표기되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사울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바울이고 이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심한 그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 안에서 바울 안에서 지금 그 바예수를 보고 그가 석이오를 굉장히 방해하고 있는 거를 보게 하신 거예요. 석이오는 지금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런데 옆에서 그 바예수가 엘루마가 뭐라 그럴까? 방해하는 믿지 못하도록 옆에서 그 공작하는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바울이 가로되 모든 궤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책망하고 호령을 하는 겁니다. 모든 궤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정말 마귀 자식이여, 그리고 모든 의의 원수여.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의 그 바른 길을 굳게 하겠느냐라고 이제 호령호령을 하는 거고 책망을 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자를 두루 구하는지라. 이제 그 박수에게 보라, 주의 손이 내게 있으니 이 주의 손은 두 가지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함으로 형통하더라. 그것은 그분이 붙드시고 도우시고 그분이 역사하셔서 살리시는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그러한 손길을 얘기할 때도 주의 손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여기에 주에서 주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도 주의 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경우는 주의 손이 너와 너 위에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있으니예요. 그리고 네가 소경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한다. 네가 이제 장님이 되어서 아무것도 볼수 없게 된다. 근데 여기에 또 얼마 동안이라 그래요. 완전히 소경이 된다 보다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그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손이 함께 하셔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정말 도우시는 손길도 있고 심판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역사되도록 하나님을 해주세요. 바울이 그냥 화가 나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엘르마를 책망하신 거예요. 엘르마라는 자체가 마귀 자식이에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하기 원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마귀 자식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요,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이 엘르마가 그 바예수가 장님이 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서기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엘르마 자신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지금 체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바울을 갖다가 불러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이 지금 과거의 상황 갖고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소자 하나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한 손길에 대해서 우리는 능히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하온 거, 지금 하고 있는 그 자체는 정말 마귀 자식으로서 뭐예요?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그리고 의의 원수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지금 주의 일을 굳게 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책망받는 게 당연하고 심판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듯이 하나님이 원래 구원이라는 자체를 심판 속에서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인, 정말 마귀 자식으로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고 계계에 가득 차고 그리고 우리가 의의 원수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자기 유익을 하면서 그러고 살아온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이 얼마만큼 강했든 약했든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은 이 박수에게도 동일하시리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가 그냥 책망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를 구원하기 원한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일어난 상황,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 여기니라. 지금 총독은 이 바예수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믿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뭐예요? 바울의 그 말을 통해서 장님이 되는 그러한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석이요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니까 거짓으로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미혹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한다라고 나온 것은 왜 그러냐면은 성령으로 인해서 지시받고 성령으로 인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쫓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좋은데, 지금 바예수처럼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어떡하겠어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각각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각각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에게도 배울 필요 없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니 성령에게 배우고 성령으로 좇아 살아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목사님 쫓아가고 은사를 행하는 예언하는 이 사람 저 사람 쫓아가면은 우리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언자를 만나도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누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느 말이 하나님에 비해서 나오는 것인지 아닌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랑 가까이 해야 되고, 누구와 어떻게 지체가 되는지, 그거는 성령으로 인한 거니까.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사람하고 가까운 관계를 갖는다면, 그것은 미혹당하기 아주 십상인 거예요. 왜? 우리를 홀리는 그러한 음녀와 같은 그 매끄러운 입술은 뭐예요?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달콤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기분 좋게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이요, 교훈이요, 그리고 수정해주고, 하나님의 의로 살도록 유익하게 하는데, 나를 지켜주고, 내 마음을 뭔가 뭐라 그럴까, 세워주고, 하나님의 세우심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이지, 우리의 육이, 우리의 자아가 칭찬받고, 우리 자신이 뭔가 하나님의 어떠한 것에 그 높임을 받는 그러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이 하나도 없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고, 우리의 육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지금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바예수가 소경이 되는 그 사건, 그것을 통해서 지금 서기호가 그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여기니라. 이 서기호의 수준, 사회적으로는 총독이지만 그의 어떤 신앙적인 수준은 뭐냐면, 지금까지 선지자라고 믿었던 그 바예수보다 더큰 능력, 그를 눈을 멀게 한그 능력, 그것을 보고 믿었다예요. 사실 그런 사람은 또더큰 능력 보면 또 그쪽 쫓아가기가 십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그런 식인 사람 사실 참 많아요. 기적기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기사만으로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사탄도 기적기사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그 지시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일도 성령의 역사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기호가 믿었다. 일단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주의 가르치심을 귀히 여기니. 정말 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기호에게도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조차 살아야지 그의 믿음은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 안에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작이 결국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복되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보고 믿으면 안 되냐? 아니요. 보고 믿어도 돼요. 문제는 믿었다가 중요합니다. 이제껏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믿었던 바예수가 눈앞에서 책망받고 그리고 정말 마귀 자식이라 소리를 들으면서 눈이 멀어지는 그 상황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바울의 그 전하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었다. 그것이 정말 저기 서기오가 지혜에 있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의 어떠한 그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그 순전한 마음이 하나님이 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 도와주심이 뭐예요? 바예수가 그 앞에서 책망받고 네가 연태까지 믿었고 따랐던 그 사람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그 앞에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 거짓에 속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인 것을 밝혀주시고요. 참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사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믿고 사는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천국이 확장되고 그 복음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계심이 늘 역사되고 보여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